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과 반가운 얼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분들과 축복을 나누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소를 한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여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아버지 힘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자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심령이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혼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머리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더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에 나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몸을 잘 정돈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복되는 것들은 생략하고 우리 짧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시면은 주일 예배 참석 희망 하시는 분들 수요일까지 전부 다 오늘 참석하셨어도 매주마다 우리 반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다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제6기 선교학교가 8월 3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필수 코스입니다.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개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들으시면은 내후년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수강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청강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신청하셔서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우리 강정원 전도사님이 이번 주부터 우리 휴가이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께가 오늘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정사를 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연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 가운데 세마를 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찾아와서 사람의 영광이 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여 성을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를 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땅마다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나라 마정사가 백성과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멀 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환상이 싸운데 날마다 그들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과자 그들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 말을 위해 살아가는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들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종을 우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전하지만 아버지는 연수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만남을 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민족 가운데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나라가 모든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신 모든 분들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모든 백성이 겸비하여 주님께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상황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가서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되더라도 치료할 곳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선교사에게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자녀들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팬데믹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 잘 들으셨나요?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몇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10가정 이상이 새로 이제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 하는 가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가정들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이 일주일에 세 번씩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드리세요. 예, 네, 이번 주부터는 다 체크할 겁니다. 네, 물어볼 거예요, 계속. 오늘은 팬데믹 가운데 다시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독대,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 경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정오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엘리야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할 때 다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명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모인 곳을 피하고 고독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디트리 본회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있지 못한 사람은 공동생활을 조심하라. 공동생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기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개인 예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 6장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그때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 조서를 작성하죠. 왕 외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대단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흠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 가운데 꼽힙니다. 다니엘은 흠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팬데믹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말씀도 잘 안 보게 되고 기도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TV만 보고 신앙이 많이 약해졌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올 거예요.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손 놓고 있으시겠어요? 모일 수 없다고 그냥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다시 모일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시겠어요? 앞으로 더 큰 핍박과 환란이 올 텐데? 이런 일이 더 많을 텐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팬데믹 하나로 나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했던 신앙이 뭡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타까워요, 너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팬데믹 가운데 개인 경건 생활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 세 가지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외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사람이 많은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게 되었던 최초의 동기는 선한 동기였어요.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140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 독립국가를 이룩합니다. 그때 종교가 많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정치와 결탁하여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일도 막 벌어졌습니다. 종교가 막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타락된 종교를 바로잡고자 바리새인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 운동을 벌이면서 세력을 확장해서 민중을 선도하고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서 또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 경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제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없으면 기도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기도하더라도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으로만 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제가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 물으려고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나서 새벽 기도도 온라인 기도로 전환했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새벽 기도에 이제 한 전 교인의 한 10%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50% 정도가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참석을 하시냐고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그 카톡 라이브로 드린대요. 카톡에도 그런 기능이 있나 보죠? 뭐 중계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카톡 라이브가 좋은 게 뭐냐면 누가 들어왔는지 이름이 뜬대요. 이름이 뜬대요. 그래서 본인 얼굴은 안 나오고, 뭐, 틀어놓고, 뭐, 잠을 자든지, 누워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오긴 들어온대요. 직분자들은 다 들어온대요. 이름이 뜨니까. 확인이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물론 저는 그 성도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령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참석 안 하는 것보다는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이 지속되면 대단히 위험해요.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기도에 엄청난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려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만 정말로 독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은 오히려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창문 열고 기도하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위험한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리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반복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말로 세 번 반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형태만이 아니라 내용도 똑같았을 거예요. 반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중언부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도 중언부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했죠. 방언 좋아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언부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까? 중언부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뒷부분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왜 중언부언했어요?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들으실 줄 생각하고 그래서 중언부언했다는 것이죠. 내가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철시키기 위함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하나는 숙제하듯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분들은 최소 2시간 이상, 성도분들은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리더니까 2시간, 1시간 하라는데 채우려고 하죠. 물론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하더라도 그걸 이기고 시간을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더 늘게 돼요. 영적인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루에 한 시간씩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니까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숙제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숙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은 없어. 근데 나 혼자 딱 선거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혼자 정했어요. 내가 한 시간 또 기도, 두 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이걸 채우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숙제 했으니까. 숙제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숙제하면 편안하잖아요. 뭐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큐티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요. 말씀 봐요. 묵상해요. 오늘 했다. 숙제한 거예요. 때운 거입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칭찬할 줄로 알고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보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의 열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중단하게 되는 거죠. 매일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짐이 되는 거죠.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큐티 체질이 아니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큐티 생활을 돕기 위해서 9월 달에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온라인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낮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너무 졸립지만 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밤을 새서 졸음을 쫓아가면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금식 기도하며 작정하며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열심을 내죠. 물론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그 열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냥 숙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려야 정말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독대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과 독대한다.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좀 잠깐 보세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만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목사를 만나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부담감 없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독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기도라는 행위, 말씀 본다라는 행위, 숙제를 그냥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라. 제가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상상하라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처럼 상상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형상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생기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상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보면 실제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여 기도하였던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시편 77편인데 시편 77편을 한번 보면은 펴보셔도 좋겠어요. 아삽입니다. 저자가 아삽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탄원하는 시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삽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났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삽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 보고 알았겠죠. 그렇죠? 말씀 보고 알았겠죠. 자, 당연히 말씀 보고 알았을 텐데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근거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나오는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에 주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았대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대요.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 9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화살이 날아갔다. 이런 표현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우레소리가 나온다.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 번개라고 하는 말도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기에는 전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아삽은 지금 새로운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삽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때 출애굽기 14장 15장을 펼쳐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상상하며 내가 그 가운데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지를 상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줄기를 막아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그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삽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7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삽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 사역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상상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1시간, 2시간 숙지하듯이 때우는 게 아니에요. 큐티하는 것도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숙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자꾸 중단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도 천사와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정말 한 줄기의 영광이 보인다.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울려드리는 찬양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믿음으로 승리한 다른 영혼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에서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루에 세 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감사했다라고 나와요. 감사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요. 다니엘의 이 기도는 최소한 두 가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적군의 땅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라도 저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레미야 예언이 어디 나와요? 어디에 근거가 있죠? 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다니엘서는요,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 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에로가 아닙니다. 이 왕은.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오늘 읽었던 다니엘 6장의 다리오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다니엘 아까 6장에 있었던 내용과 지금 동일한 시대예요. 9장이.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거의 70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한 게 뭐냐? 그 다음 다니엘 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9장 전체에 걸쳐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상상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눈앞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훼파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내 눈앞에서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그걸 상상하겠죠. 음녀인 고메를 사랑했던 호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조상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깨닫는 상태에서 기도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상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1대1로 만나는 독대가 매일 지속되니까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조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 왜요? 내가 매일 만나는, 매일 독대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루에 세 번씩 만나는, 정말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니 이 땅에 있는 천하를 호령하는 다니엘 왕,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힘들어합니까? 기도의 형태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큐티를 힘들어해요? 숙제하듯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중간에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기도가 뭐냐? 그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절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그랬는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거는 골방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면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대화합니까? 그러신 분 계세요? 우리 아들이 나와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그래. 나 아버지와 대화한다? 막 알려, 막.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나와 대화해. 이래요? 그러지 않죠.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건 모르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대화할 때 숙제하듯 합니까? 숙제하듯 해요? 오늘은 아버지와 한 시간 채우면서 대화해야지. 59분, 1분 남았다 이러면서 시간 채우면서 이게 대화하세요? 그러지 않죠. 정말 편하게 아버지와 대화하잖아요.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 가운데 그냥 시간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독대예요. 그게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만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외식하며 생활을 생활했는데. 지금까지 숙제도 했는데.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주간에 이거 이 얘기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 주간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을 때보다 제 마음이 더 많이 뜨거워졌어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나라 90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의 진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를 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믿음이 강직한 분이셨어요. 타협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90년 전에 했던 설교라고 하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설교였는데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설교문 중에 1937년에 했던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감격에 휩싸인 나머지 30분 내지 1시간 이상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아버지만, 오직 아버지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무언한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하감하시는, 굽어 살펴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30분 그 이상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만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기도, 그런 기도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설교문을 읽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90년 전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참 신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말씀은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 독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했잖아요. 어떻게 순교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뭐 그 글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외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문이 오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분을 어떻게 배반하고 신사에 참배를 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죽는 한이 오더라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연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마다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나가 죽은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그분과 독대하며 1대1로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 독대하며 그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함께 잘 모이더라도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이 기간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독대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 찬양과 경배를 돌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매일마다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보러 정사를 한자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대일로 개인 독대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배를 대하는 시간 가운데에 날마다 저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외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원구원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게 간절히 빌고 싶습니다. 성령의 말을 새로운 단식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위로하는 가운데에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게 간절히 빌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자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목사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개인 경건 훈련을 잘 시켜야 했었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목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목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금이라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던 대로 주님과 1대1로 만나 독대하는 개인 예배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팬데믹보다 더 큰 풍파가 닥쳐올 것입니다. 팬데믹보다 더 큰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도록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것이 숙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하며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과 태중에 있는 아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삼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